창세기 56번 메시지 하나님과의 교통 안의 삶 이삭의 출생과 성장 지난 메시지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체험한 것에 관한 창세기의 10장을 거의 다 포함했습니다. 그 장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인 아브라함이 많은 과정을 겪고 많은 단계를 통과했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은 놀랍고 믿기 어려운 과정에 왔습니다. 여기에 이삭이 출생했습니다. 이삭의 출생과 성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씨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이 씨에 대하여 첫 번째로 언급된 곳은 12장 7절입니다. 이 씨는 다음 장들에서 여러 번 언급됩니다. 거의 모든 장에서 하나님은 씨에 관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언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씨를 갖기가 왜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그는 늦은 나이인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씨를 갖는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지만 그는 25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씨를 갖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씨를 산출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신 엘리에셀을 먼저 의지했습니다. 그런 후 그는 그의 아내의 제안을 듣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거절하시면서 애굽 여종에게서 난 씨를 원하지 않고 사라에게서 난 씨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너는 씨를 가졌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근원에서 나온 것이다. 나는 그 근원을 결코 승인하지 않겠다. 나는 그와 아무 관계가 없다. 너는 이스마엘을 사랑하고 돌볼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할례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때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분의 약속을 강화하셨고 굳게 하셨습니다. 할례받은 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역사에서 볼 때 그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가장 높은 체험을 누렸습니다. 20장에서 씨가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을 때 믿음의 거인인 아브라함도 시험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메시지를 보았을 때 그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그의 체험에 실증이 나서 휴가를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씨를 주시겠다고 되풀이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은 이것에 관하여 나를 다루셨고 결국 나는 아무데로도 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실증이 났고 변화를 원합니다. 나는 휴가를 갖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즉 아래로 여행했습니다. 고대에 일한 후 휴가를 갖는 모든 사람들처럼 아브라함은 편안함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옛 실패를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고 그의 실패와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비멜렉과 그의 가족을 위해 중재하는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어느 것도 아브라함에게 고무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거인인 그는 담대함이나 영의 해방으로 중재한 것이 아니라 수치스럽게 중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수치스러운 중재는 응답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들이 자녀를 낳았을 뿐 아니라 사라도 이삭을 낳았습니다. 중재의 한 기도로 두 가지 응답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올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의 휴가에서 돌아와 일을 다시 시작한 것을 봅니다. 20장에서 그는 휴가를 가지려고 했고 그의 신성한 직업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공하지 못했고 하나님은 중재하도록 그를 강권하셨습니다. 이 중재로 그는 휴가를 끝내고 그 그의 신성한 직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21장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그의 임무를 맡습니다. 창세기 21장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첫째 부분은 사도 바울에 의해 그가 창세기의 이 부분을 비유화시킨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31절까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비유를 통해서 역대에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창세기 21장의 이 첫째 부분의 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이 후반부에도 비유화하기를 바랬지만 그는 그것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21장 4절부터 34절까지를 광야에서 거처하는 이스마엘이 활 쏘는 자가 되고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의 우물에 대해 아비멜렉을 다루는 이야기로 생각할 뿐 이 부분의 말씀을 아주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1장의 첫째 부분이 영적 의미를 가진다면 둘째 부분도 영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두 부분의 의미를 다 취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남,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태어나심. 첫째 부분에서 우리는 이삭의 출생을 봅니다. 웃는 자나 그가 웃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이름을 가진 이삭은 약속한 때, 기한이 이를 때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이삭의 출생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이삭의 출생의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바울의 비유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듯이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그분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과 같은 동일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씨를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낳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11장부터 20장까지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체험을 살펴보고 당신 자신의 체험과 비교해 본다면 그의 체험이 당신의 체험과 같고 그의 삶이 당신의 전기인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우리의 전기는 우리가 태어나기 오래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의 나이나 우리의 세대가 어떠하든지 우리 모두는 같은 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산출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를 산출하기 위해 부르심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직면했던 모든 어려움은 그의 방면이었지 이삭의 방면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서 나오시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산출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 많은 것들을 산출하고 많은 일을 해왔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낳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나는 수년 동안 그리스도인이었으나 여전히 그리스도를 낳는 법을 몰랐습니다. 나는 심지어 그분을 낳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습니다. 나는 우리 중에 다수가 그리스도를 낳는 것에 대한 사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그리스도는 이미 태어나시지 않았는가?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시 낳아야 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그분을 낳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 우리는 할례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과 힘과 자아는 끝나야 합니다. 이 끝냄은 바로 엘샤다이, 모든 것을 충족해 하는 분이신 엘샤다이께서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 만유를 포함한 은혜로서 우리 존재 안으로 들어오시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목표를 성취했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오늘날 참 이삭이신 그리스도가 태어나려면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은 오직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회에서나 일상생활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낳아야 합니다.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의 천연적인 힘이나 아브라함의 때에 따라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의한 것이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생명의 때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 때문에 시험받았습니다. 그의 천연적인 힘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를 낳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는 그의 천연적인 힘에 따라 그가 원하는 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천연적인 힘이 생산해낸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 거절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천연적인 힘이 다루어지고 끝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가지려고 갈망하신 그 씨를 낳는 어떤 일도 하려 하지 않으셨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동안 아브라함은 시험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낳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힘은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길과 그분의 시간 측정은 항상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에게는 힘든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이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도록 돕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이 다루어지고 끝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분의 시간 측정에 따라서 그분은 그분이 갖기를 갈망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 낳을 수 있도록 은혜의 힘으로 오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신성한 목적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는 이 기본적인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결코 당신의 천연적인 힘과 당신이 원하는 때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시간에 의해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는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삭이 성장함.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형상을 이루심. 출생한 다음에는 성장이 필요합니다. 8절은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낳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낳는 이 그리스도는 자라야 합니다. 수년 전에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낳았지만 이 그리스도가 자랐는지는 의문입니다. 젖대는 때가 있었습니까? 이삭은 자라서 그의 어머니의 공급인 젖을 뗐습니다. 이것은 그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아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체험에 따라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어떤 형제들이나 자매들 속에 그리스도가 자라는 것을 볼 때 우리 모두는 기뻐할 것이고 대연, 즉 큰 누림을 가질 것입니다. 이삭의 출생이나 성장은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낳고 그분을 자라게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낳고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는 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많이 성장시켰다고 말하기는 망설여집니다. 그리스도가 한 젊은 형제에게 태어나심을 보는 것은 놀랍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여전히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젖을 떼고 더 이상 아기가 아닌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 형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직 온전히 자란 사람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분이 강한 소년이신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형상을 이루셔야 할 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도 형상을 이루셔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교회생활 둘 다에서 우리에게는 형상을 이룬 그리스도의 표현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대연을 베풀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함. 창세기 21장에 따르면 이삭의 출생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삭의 성장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렇게 많이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자란 뒤에 이스마엘은 이삭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볼 때 이것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는 것을 그분의 백성이 400년 동안 핍박당하기 시작한 때처럼 생각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이 조롱한 것은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이 정하신 씨였고 이스마엘은 모조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조품은 항상 정해진 자를 미워합니다. 우리 정해진 씨들은 모조품들에게 미움받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삭의 성장은 이 핍박을 야기시켰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냄. 은혜를 나타내는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고 말했습니다. 청년 시절에 이것을 읽었을 때 나는 사라에게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질투를 한 것이고 공평치 못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갈에게서 아들을 가지도록 제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청년 때 나의 생각에 따르면 사라를 내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날 나는 하갈과 이스마엘 편을 들어 따졌고 아브라함을 동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그녀가 몰인정하다고 말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하늘의 심판자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요구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최후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만이 씨로 여겨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20장에서 하나님께 실패했지만 21장에서는 신속히 그분께 순종했습니다. 14절은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어 그들의 길을 가게 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영적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처럼 당신은 구원받은 날 이후로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다루셨고 여러 번 당신을 훈련시키셨으며 잘라내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결혼한 형제라면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아내를 칼로 사용하여 당신의 천연적인 생명을 잘라오셨습니다. 모든 아내는 신성한 손 안에 있는 이러한 예리한 칼입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아내, 즉 칼로 잘려짐으로써 온전히 다루어질 수 있고 훈련될 수 있습니다. 어떤 남편도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방교회에서 하나님이 형제들의 천연적인 생명을 다루기 위해 아내, 즉 칼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기쁩니다. 이 방법으로 우리 형제들은 천연적인 생명과 우리 자신에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선한 일들을 미워하는 공과를 배웁니다. 우리가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과 만들어낸 모든 것을 미워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깊은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내가 만들어낸 이 이스마엘은 매우 좋다. 그는 나에게서 태어났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관념은 항상 이삭의 출생을 지연시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다름을 받고 실패를 계속 맛본 후에야 마지막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에 태어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스마엘을 붙잡고 있고 우리의 선한 행위를 포기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이 여전히 우리의 천연적인 선함을 자랑하면서 나는 어떤 형제들이나 자매들처럼 교만하지 않다. 나는 내가 겸손하게 태어났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매들은 다른 사람들의 흠을 잡으면서 나는 아무개 자매가 하는 것처럼 결코 남의 일을 수군거리지 않는다. 나는 선천적으로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장로들 중에 몇몇이나 말씀의 사역자들도 그들의 천연적인 속성을 자랑하기를 억누르지 못합니다. 아마 그들은 속으로 아무개 형제는 쉽게 화를 낸다. 그러나 나는 선천적으로 그보다 훨씬 나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라고 말합니다. 비록 당신이 이것을 말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당신 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에 태어나신 그리스도가 자라기 시작할 때 우리의 천연적인 선함은 그분을 조롱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율법을 내쫓아라. 너의 여종과 너의 육적인 노력으로 그녀와 함께 낳은 것을 내쫓아라. 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하겠습니까? 당신은 분명히 그것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갈과 이스마엘, 율법, 당신의 천연적인 태도와 선함을 여전히 은밀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날 소위 그리스도인들 중 사라가 했던 것처럼 담대히 이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쫓아라 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율법, 육의 노력, 내가 노력했던 모든 성공들을 쫓아내라 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붙잡고 우리의 천연적인 선함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 우리 자신의 노력,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우리를 강권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자매들은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고 이제 더 이상 하갈과 이스마엘은 없을 것이다. 그들은 나가야 한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들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빵과 물만 주어 내보낼 것입니다. 조만간 우리 모두는 이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가죽 부대를 율법에게 지워주고 율법아 내 길을 가라. 내가 나를 도와 낳은 자도 함께 데리고 가라. 그를 나에게 남기고 가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그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과거에 이스마엘을 사랑했다. 그러나 나는 지금 그를 버린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율법과 육의 노력의 결과는 온전히 버려야 합니다. 두 우물, 삶의 두 근원. 이 장의 첫째 부분에서 우리는 두 시, 두 종류의 사람, 두 가지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부분 없이는 그들의 삶의 근원이나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둘째 부분에는 두 우물, 즉 이스마엘을 위한 한 우물과 이삭을 위한 한 우물이 있습니다. 성경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두 종류의 생명을 위한 두 우물의 기록은 매우 깊고 충만한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위한 우물. 애굽과 인접한 광야에. 이스마엘의 삶의 근원인 이스마엘의 우물은 애굽과 인접한 광야에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항상 하나님께 거절당한 장소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결코 광야를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는 한 우리는 그분에게 거절당한 사람입니다. 이것의 가장 좋은 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방황한 것입니다. 예표론에서 광야는 또한 우리의 혼을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혼 안에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우물이 있던 광야는 애굽과 인접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쉽게 애굽으로 떠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혼, 우리의 천연적인 것 안에 있을 때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고 세상으로 쉽게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마엘을 활 쏘는 자로 만듦. 이스마엘의 삶의 근원은 그를 활 쏘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활 쏘는 자와 경작자의 차이점은 경작자는 생명을 자라게 하고 활 쏘는 자는 생명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활 쏘는 자는 10장 8절부터 12절에 있는 광야의 상냥꾼인 니므롯과 같은 광야의 도살자입니다. 심지어 이 부분의 말씀은 하갈이 앉아있는 곳과 그녀의 자식을 둔 곳 사이를 기술하기 위해 화살이 닿는 거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말씀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혼인 광야에서 머물고 이스마엘을 위한 우물에서 물을 마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건축하기 위해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경작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국을 건축하기 위해 생명을 죽이는 활을 사용하는 활 쏘는 자가 될 것임을 계시합니다. 애굽과 연합되도록 이끔. 이스마엘의 삶의 근원은 마침내 그를 애굽, 즉 세상과 연합시켰습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의 아내를 구해줄 때 그녀 자신의 근원인 애굽에서 이스마엘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애굽인인 그녀는 애굽 여자를 그녀의 며느리로 맡기 원했습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을 위해 애굽 땅에서 아내를 취함으로써 애굽의 것으로 그에게 인을 쳤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생명을 죽이고 세상과 연합하게 하는 광야의 사냥꾼으로 만드는 삶의 한 근원, 한 우물을 봅니다. 이삭을 위한 우물. 또 다른 우물, 즉 이삭을 위한 우물이 있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이 긍정적인 우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편 36편 8절은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게 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주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 되실 것임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서 주 예수님은 또한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더욱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한 성령, 한 우물의 물을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에까지도 마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신성한 우물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자라왔지만 교회 생활 안에는 여전히 두 근원, 두 종류의 삶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어떠한 삶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마엘의 삶입니까? 이삭의 삶입니까? 당신이 이삭의 삶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매일 마시고 있는 물의 종류를 살펴야 합니다. 당신은 이스마엘을 위한 우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그 우물을 마신다면 그 우물은 당신을 이스마엘로 만들 것이며 당신을 세상으로 떠내려가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신성한 우물, 그리스도의 우물, 성령의 우물을 의미하는 이삭의 우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이 우물을 마신다면 그 우물에서 흘러나온 신성한 물은 놀라운 것을 이룰 것입니다. 블레셋 이내 땅과 인접한 부엘세바에. 이삭을 위한 우물은 블레셋인의 땅과 인접한 부엘세바에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을 위한 우물과는 달리 이 우물은 애굽 근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인의 땅과 가나안의 좋은 땅에 인접해 있습니다. 부엘세바는 블레셋인의 땅에 있었고 나중에는 성지의 최남단의 땅이 됩니다. 성지의 지리를 설명할 때 성경은 심지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구절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부엘세바까지의 거리가 가나안 땅 전체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블레셋인의 땅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였던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가 아니라 사람의 영리함에 따라 하나님의 것들을 다루었던 땅입니다. 블레셋인들이 하나님의 궤를 다루었던 예를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영리함에 따라 천연적인 방법으로 다루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창세기 27장과 21장에서 블레셋인의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거절하지는 않았지만 그 자신의 영리한 방법으로 그분을 받아들였음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그분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을 받아들였지만 아비멜렉은 인간의 영리함에 따른 방법으로 그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블레셋인의 땅의 의미입니다. 일곱 암양 새끼를 대가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속. 이삭의 우물은 되찾은 우물입니다. 이 우물은 아브라함이 팠으나 아비멜렉의 종들이 무력으로 빼앗아감으로써 잃어버린 우물이었습니다. 그런 뒤 아브라함은 일곱 암양 새끼를 주고 그것을 되찾았습니다. 예표론에서 이 어린 양들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속을 의미하고 신성한 생수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속에 의해서 되찾아지고 회복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모든 인류가 구속되지 않은 근원으로 살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구속된 근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시고 있는 생수는 천연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속의 대가로 되찾은 것입니다. 언약에 의해 새 언약. 이삭의 우물에는 또한 언약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의 언약은 새 언약의 씨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수는 구속된 물일 뿐 아니라 언약의 물입니다. 이스마엘은 구속과 언약이 없는 광야의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마신 모든 물은 구속의 물, 언약의 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한 후로 우리의 삶의 근원도 구속되고 언약된 물입니다. 심기 위해서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버드나무 종류인 에셀나무는 매우 미세한 잎들을 가지고 있으며 종종 물가에서 자라며 생명의 풍성이 흐르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의 우물에서 언약한 후에 에셀나무를 심은 것은 그가 마신 물이 풍성하게 흘러나왔음을 가리킵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은 부엘세바의 우물 곁에 있습니다. 당신이 이 우물을 마시고 그것으로 살 때 당신은 생명의 풍성함이 흐르는 에셀나무처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올 때마다 건조한 느낌을 전혀 갖지 않고 생명의 물에 의해서 기분이 상쾌해질 것입니다.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인 부엘세바는 교회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교회는 언약을 가지고 있는 맹세의 우물에 있어야 하고 에셀나무들의 충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흐르는 에셀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에셀나무의 가지들을 본다면 생명의 풍성의 흐름을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교회에 참 에셀나무들이 있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부엘세바에는 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에 있는 광야는 황폐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 단체들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것들은 오직 사람들을 거칠게 만듭니다. 그러나 합당한 교회 생활은 사람을 심겨지게 합니다. 당신은 심겨졌습니까? 당신이 심겨졌다면 당신은 더 이상 거칠어질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은 삶의 두 근원을 계시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혼인 광야에 있는 천연적인 근원입니다. 반면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영인 정원에 있는 구속된 근원입니다.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은 무력으로 탈취당했던 우물을 찾기 위해 다투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 생활과 합당한 교회 생활을 다 가지기 위해 신성한 우물을 얻도록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한 전능자인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었던 것을 말해주는 33절은 또한 그가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특별한 칭호, 즉 여호와 엘로람을 봅니다. 17장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충족해 하는 능하신 자인 엘샤다이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로람을 봅니다. 히브리어 오람은 영원 혹은 영원함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어의 근원은 숨기다, 감추다 혹은 시야를 가리다라는 뜻입니다. 베일로 가리워진 모든 것은 자연히 비밀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영원한 분, 비밀하고 신비로운 분인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참 실제이십니다. 그분의 존재는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시작이나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약에서 발전된 또 다른 씨를 발견합니다. 21장에서 아브라함이 체험한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계시된 분과 같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바로 엘로람입니다. 영원 안에 계신 신비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너무나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고 베일에 쌓여 있고 신비스럽고 비밀하지만 참 실제이고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시작이나 끝이 없으신 신성한 위격입니다. 엘로람의 칭호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고 비밀하고 신비스러운 분, 영원한 생명이신 분을 그가 체험한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에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의 에셀나무인 그가 그의 신비로운 생명이신 감추어져 있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을 체험한 것을 온 우주에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 엘오람을 불렀습니다. 12장에서 그는 신비롭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인 하나님이신 그분을 아직 체험하지 않았고 단지 여호와의 이름만 불렀습니다. 그러나 여기 21장에서 그는 많은 체험을 한 후에 부엘세바의 에셀나무 아래에서 이삭과 함께 그의 내적 생명인 영원히 살아계시고 신비스러운 분을 체험했고 오 여호와 엘오람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신비스러운 분을 볼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의 체험 안에서 그분은 그에게 실제가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바로 엘오람, 감추어져 있고 비밀하고 숨겨져 있고 신비스럽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오 주 예수여 하고 부름으로써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과 같은 누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머무르는 동안 많은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서 한 가지 일,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 엘오람을 불렀다는 것만을 말합니다. 이 간단한 기록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일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에셀나무를 심은 것이 아주 의미 깊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에셀나무를 심은 것이 여호와의 이름 엘오람을 부른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창세기 1장과 2장은 단순한 하나님의 창조의 기록이 아니라 창조의 중심인 생명나무가 있는 생명의 기록입니다. 이와 같이 이 부분의 말씀도 단순히 아브라함의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았던 근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생명의 기록입니다. 그는 여호와 엘오람을 부름으로써 살았고 그의 생명인 영원하고 숨겨진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살았습니다. 신약의 표현을 빌면 그는 우물에 의해서 살며 우물의 풍성을 표현하는 에셀나무와 같이 영원한 생명의 모든 풍성을 가지고 흐르는 영원한 생명을 체험한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1장과 2장의 기록의 중심이듯이 에셀나무가 여기에 기록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에셀나무가 우리에 의해 체험된 생명나무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는 생명나무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과 합당한 교회 생활은 다 우리가 삶으로서 표현한 생명나무, 에셀나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여호와 엘로람이신 주님을 부르는 것과 함께합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만듦. 이 생수의 근원이 이삭을 번제물로 만듭니다. 이스마엘이 마신 근원은 그를 자신을 위해 거칠게 사는 활 쏘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삶의 근원은 그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드려지는 번제물로 만들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입금. 이 삶의 근원은 이삭을 애굽으로 내려보낸 것이 아니라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이스마엘의 삶의 근원은 사람들을 아래로 이끄나 이삭의 근원은 사람들을 나중에 예루살렘이 건축된 모리아 산으로 이끕니다. 모리아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블레셋인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부엘세바의 교회 생활뿐 아니라 예루살렘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합당한 생명의 근원은 우리 모두를 이삭으로 만들 것이며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성한 계시의 또 다른 씨를 갖습니다.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살았고 애굽과 연합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나무가 심겨진 곳에서 살았고 모리아로 이끌렸습니다. 모리아산은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시온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좋은 땅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의 자손들이 이스마엘의 길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간 후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좋은 땅으로 데려오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앙은 그들을 이스마엘이 살았던 광야에서 방황하게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의 자손을 좋은 땅으로 데려오셨고 그들이 그분을 경배하는 유일한 중심인 모리아산에 건축된 예루살렘을 택하셨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삭이 올라갔던 바로 그 모리아산으로 매년 세 번씩 올라갔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것은 하나의 시였습니다. 이 시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두 종류의 백성이 나왔습니다. 한 부류는 광야에서 살고 애굽과 연합한 이스마엘로 대표되고 다른 한 부류는 부엘세바에서 살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던 이삭으로 대표됩니다. 오늘날에도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이스마엘과 같이 그들의 혼인 광야에서 그들 자신들을 위해 살고 세상과 연합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이삭과 같이 그들의 영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시온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인 우리조차도 자신을 위해 살고 세상과 연합하여 사는 이스마엘이거나 이삭으로 상징된 자로서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영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